론
여기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대한민국의 안보 프로그램은 진짜 안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김정다 편집장입니다.
예,
우리 그 댓글에 중전마마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별명이.
나와서는. 청취자들이 적응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네. 오늘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해 첫 출연이네요.
진짜요?
네. 네.
아니, 국민 TV에 좀 무관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관심했던 건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안보의 첫 출연입니다.
아, 그 다른 프로에는
뭐 인터뷰 정도는 했죠.
그렇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보의 고정 멤버로 합류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소장님을. 네.
너무 좋아한다.
아직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돼서요. 예, 많이 공부하고 해서 뭐 따라 붙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주제가 인권과 네. 관련된 얘기다.
뭐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언론에서 다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1군단이야 기갑여단에서 육사 47기인가?
예,
아주
맞습니다.
엘리트 장교가 장래가 총망 맞는 장교가 여군을 성폭한에 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가 더 가관이에요. 예, 국회에서 그 송영근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죠.
새누리당 의원, 예, 새누리당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 예. 골 때리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비역 중장 출신 기무사령관 출신이면 뭡니까 군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 하사 아가씨가.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외박목 나간 여단장이. 외로워서 외박도 못 나가고 그게 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사적으로 해도 문제가 될 텐데
네.
국회에서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문화 특별위원회 이거 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서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그냥 여과 없이 해버리신 거죠.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잘못된 거죠. 하나는 성차별적인 발언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위입니다. 이 가해자 두둔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 네. 그래서 저기 여군 출신들이 열받은 거고.
아, 그렇죠. 그럼 열받았죠. 완전히 그 안 그래도. 여군들이 야전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이 계급이 깡패라고
네, 네.
이거 가해자를 신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이게 17사단장 네.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일시 피난온 하사를 자기 직무실로 불러서 세 차례 그렇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 여단장도 사실상 이러한 문제로 긴급 체포된 것이 이 건군 이래
네.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장수 국방장관의 부관까지 지냈죠. 소령 시절에.
사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잘 알아요.
국방부에서 이제 청와대로 또 뭐 파견하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 근무도 했고 중령으로도
했고 예.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단장, 그러니까 대령으로 진급한 지 작년 초에.
작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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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진급했겠죠. 예,
주임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앞으로 승승장구할, 별 달고도 잘 나갈 사람이죠.
예, 엘리트 장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긴급 체포가 됐죠. 이게 긴급 체포를 한 것은요, 사실상, 이것도 또 웃겨요. 어떤 소령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헌병대가 조사하다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검거를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노리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소령은 사실상 긴급 체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성폭력 피해 사건 같은 게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부합되어야지만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약간 이제 진술에 대한 부분이 약 긴급 체포하기에는 또 구속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진
거죠. 인지 수사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그 엘리트 장교는요 그냥 쉬쉬하면서 이렇게 불구속 재판으로 많이 권합니다. 아하. 신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폭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거지만 이거 되게 쉬쉬해가지고는 재판도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는 그냥 전역시키는 방식으로 가죠. 성폭행이면 그런데 뭐 실형 선고도 안 날 가능성이 높죠. 예전 같으면은 근데 이게 이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육군본부 수뇌부가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과도기적이다. 수뇌부는 바뀌려는 의지가 강한데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던 뭐 집어를 개 못 준다고 하던 관성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는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거죠. 수뇌부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자
또 수사기관의 그 활약상도 아주 돋보여요. 예. 옛날에 사건을 은폐하던 헌병이 이렇게 아주 전광석화처럼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건 일단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평가를 조금 할 건 해야죠. 잘한 건 잘한 거다. 또 못한 건 못한 거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를 사단에서 여군 지휘관이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일종의 배려죠. 보호와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17사단장이 피해 여성을 일시 피난 사단 사령부로 피난 와 있는 걸 성추행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령부로 옮겨도 또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야 진짜 이건 육군 총장 머리 돌아버릴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쪽의 헌병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사단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17사단장 성추행 사건의 학습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을 해줘야죠. 다른 야전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그 사례를 준용해서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휘 감독에 대한 권한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답답한 게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고 일시 피난시설에 가서 그 가해자와 이렇게 예를 들면 가해자에게 친족 간의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분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군대도 사실은 같이 한솥밥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구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면 군대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어떤 일시 피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법을 준용해서 뭔가를 좀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을 짜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촉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군 주요 지휘관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2000년에 그거 아시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을 하시던 최영애 소장님. 그때 당시 사단장이 그 자기 전속 부관은 아닌데 예전에 왜 여군 장교들 당번 장교 비슷하게 해서 왜 손님 오면 차 나르고 뭐 이런 일 시켰어요. 그러한 일을 하는 장교를요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팔칵 뒤집혔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위관급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거죠.
성추행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소에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좀 안심이 되네. 난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이 했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요거
좀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최영애 소장님이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로 모셨어요. 그래서 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옆에
앉았어.
예, 소장님이 앉고 그때 최영애 소장님 말로는 아니 별이 너무 많아가 눈이 부셨다고 별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아, 자기가 좀 쫄은 거야.
근데 이제 아버님이 네. 군의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
적응이 되든
예, 적응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별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성군기 지침이 나옵니다.
성군기.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성군기라는 단어를 군이 만들어내요.
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이와 관련된 회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때그때마다 사후 약방문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네. 소장님 잠깐만요. 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성군기 관련해서 이제 육군 측이나 또 군 측에서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2011년에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말고
맞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경악을 했어요.
거절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냥 돌려서 얘기하라.
돌려서
거죠.
얘기하라.
저 그때 얘기해라. 좀 이렇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선에 다 내려보냅니다.
그게 2011년입니다. 무려.
뭐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2011년에 군의 성에 관련된 인식 자체가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까운 헌병대나 군검찰로 신고해라. 또는 외부에 이런 상담기관이 있으니까 법적인 상담기관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라. 또는 예를 들면은 뭐 상담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야전에. 이런 상담관들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고 뭐 지간에게 공손하게 저 그때 좀 불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어책 읽듯이 말도 안 되게끔
그 의도가 뭐야 도대체?
의도는 이제 가해자를 봐주고 그것이 전우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해서 이 군기가 문란하고 지휘관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군 너도 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알아서 피하지
전제 조건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기어라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군이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 아나운서를 상대로 했던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것도 뭐
그 유명하신 분. 네. 있죠. 예, 예. 새누리당 의원.
네. 아, 근데 이게 여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보니까.
그렇죠. 여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여군은 특히 군대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특히 우리 군대는 그렇죠. 상명하복 모든 상 그러니까 여기 상명하복이라는 건 사실상 지휘관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권도를 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군이 착각하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만 지휘와 어떤 그 복종, 예, 이거는 이제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돌격 앞으로, 아 그럼 가야지. 철회율 중쇼 하면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업무 외적인 거, 사적인 영역에서도 상명하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상하 관계가 적용이 됐을 때 이때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순간. 이게 막 넘나드는 게 이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군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성용근 의원의 이제 발언이 사실은 저는 이제 평소에 인식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식 속에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왜 이상한지 몰라.
네, 그렇죠.
자기 자신 아니 난 당연한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해명을 했잖아요. 보도 자료가 네. 나왔어요. 그 보도자료가 더 이상해. 저기 저 아니 전방에 그런 어떤 거 성 문제, 섹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얘기인데 그럼 대책이 뭡니까? 이거 옛날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종군위안부 만든 게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그쵸. 뭐 무슨 대책 말해? 군에 룸사롱이라도 차려줘 그러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네. 아니 지금도 있어요. 계룡대 그거.
네.
저 코스모스.
예. 네.
지금도 있습니다. 뭐 룸사롱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면은 군대 그런 거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아, 무슨 아니죠.
대책이냐고, 무슨 대책.
이 정권 하에 대책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군대를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은 그렇게 해법을 제시하죠, 늘.
아, 해경도 해체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문제 생기니까 수학여행 없애고요. 그리고 해경이 대처를 잘 못했으니까 해경 없애고요. 예. 자, 군이 문제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쪽에서 군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해법이 나올 법하지 않나.
그거 좀 나올 법도 한데 왜 안 나오지?
왜 아직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아, 그것만 못하는 거야?
네.
아~
절대 못하죠.
그것만 못하는 거야. 아, 자기가 뭐 태생이 어딘데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한 정권인데.
아버지가 해경이었으면 해경 해체 안 됐겠네.
그럼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군에 있는 여군들이 이제 불불 끓었죠, 사실은.
불불 끓었어요.
원래가 이제 9월 6일인가 5일이죠. 네. 여군 창설일입니다. 네. 그, 올해가 65주년 된 해예요.
아, 이거 오래됐네. 네,
뜻깊은 해죠, 사실은요. 이제. 그리고 여군이 이제 1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OECD 가입국들을 비교해보면은 유럽의 독일군 안에 여군이 5.5%예요. 우리가 오, 지금 5%가 맞네. 안 되거든요. 4.몇%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맹군인 미군이 20%를 넘는 걸로
20%?
알고 있어요. 오.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직군인 제복 입은 시민인 그 경찰, 예. 경찰도 여성 여경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최고 직급이 치안 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장 바로 밑 계급이죠. 대한민국 경찰의 여경 총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뭐 네. 얼마 안 있으면 도래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군대를 보면은 야전군 지휘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즉 얘기 뭐냐면 사단장이나 이 원스타인 여단장이 나오지 않아요. 여군에서는요. 네. 모두 다 뭐냐면 임기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기제 장군이라는 것은 그 임기가 끝나면은 장군 그러니까 원스타로 진급해도 그냥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진급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냥 장
그 직위만 마치면
그렇죠. 임기가 네, 2년이면 2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 경쟁을 안 열어놓은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차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창군 65주년 동안 야전군 사단장이 안 나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군 안에서.
근데 사관학교에도 이미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예.
아, 경쟁률도 예. 세요. 40대 1, 50대 1.
그러면은 지금 그 친구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아, 그땐 달라지겠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대 출신 총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모든 여경이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 그렇다면은 이것도 사실상 육사 중심에 사관생도 중심에 진급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하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진급을 잘 시키는 네. 이런 구조도 조금 깨야 되는 아, 상황이 발생한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사관학교가 숫자가 작잖아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아니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사관학교 출신.
네, 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육사 순열주의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저는
아, 물론입니다. 예. 이건 있습니다. 군 인사 정책 전반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예요. 육사 출신의 패권주의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아, 알겠고요. 자, 그런데 그 이런 어떤 노력을 군수 내부가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엄정한 처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전현직이 육사 출신들이 계속 지금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뭐 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송영근 의원 건은 공개된 거 한 건이고 지금 최근에 이런 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7일 날 군 지휘관 회의를 했죠.
1월 27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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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니까 네. 육군 참모총장 주재하에 회의가 열립니다. 예. 이 회의는 뭐 회의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화상 회의로
화상 회의로 하는 거죠. 이 화상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1, 2, 3군 사령관 그리고 8개 군단 군단장이 모두 네. 화상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얼굴이 뜨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화면에
화면에 얼굴이 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네. 그 외 사단장들은 보고 듣기만 하죠. 발언은 안 하는 거고요. 네. 주요 발언은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밀실에서 열리는 회의실에는 사단이 있으면 사단 참모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참모들도 다 들어오고.
뭐 작전 참모, 군수 참모, 네, 뭐 인사 참모 다 들어와.
군대, 군단도 쫙 다 들어오고요.
다 들어오고.
네. 그리고 뭐 참모들만 들어오는 참모들도 따라 들어오는 이제 보좌관들도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군에서 몇천 명이 듣는 거죠. 사실은 이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회의의 기조는 이런 겁니다. 참모총장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성범죄는 이적행위다. 이런 강한 어조의 규탄성 문구가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참모총장 육군 참 김요한 총장께서는 이거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정말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인천부에서 행동 강령 안을 발표한 게 뭐냐면요.
그, 예전에 언론에 났어요.
여기서 과관입니다. 네. 좀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 전에. 이 양반들 답답해 정말. 아니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얼굴 자주 봤는데 전화 한 통해서 이거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으면은 칼질 좀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손으로 악수해라.
두 손은 안 된다.
두 손은 안 된다. 그리고 관사에는 이성 출입 금지. 그리고 남녀 군인이 한 차에 단둘이 타지 마라.
여군은 걸어와라.
아니 세상에 여군이 상급자이면은 태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니 이건 공적인 업무 수행인데.
네. 뭐 문을 열어놓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아나운서?
저 지금 이 얘기가요. 네. 그 군 지휘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마치 아빠가 딸한테 하는 얘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애랑 두 손으로 손 잡지 마. 그리고 둘이 얘기할 때는 문 열어놔야 된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인지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올 얘기입니까? 수준 그래? 자체가.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 관련 사고 예방 행동 강령이라는 이제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군단장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어서 다행히 이게 법무의 의견을 회람해서 칼질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다행히.
다행히.
예,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우리 이 뭐 송영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다수의 군단장들이
말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현실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 신현돈 장군이 날아갔잖아요.
예, 일본 음주 추태 그 뭐 저기 충청도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다가 뭐 혁대 불고.
이제 뭐 예전 같으면은 날아가지 않았는데 당시 윤일병 사건이 한창일 때고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 병원 혁신위원회가 한참 활동할 때라서 사실 그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가셨어요, 집에. 별 4개가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 가혹하게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됐습니다.
부사령관이 주셨네, 주셨어.
근데 이분이
별을 주셨군요.
이분이 참 발언이 가관입니다.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왜 안 하냐. 아니 아까 2011년도에 강령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매.
그렇지.
예. 그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면전에서 그렇게, 거절하지 말라매.
그래놓고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일군 사령관이 일군단을 관할하게 되어 있고
자기 부하가 이번에
일군단이 11사단 관할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군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사건 터진다 11사단입니다. 예.
이거는 광해 의미에서 2차 가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결국은 송영근 의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한 명은
여군을
전
비난하고.
여군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심리구조는 뭡니까? 아니 자기가 성폭행당했다는데 아니 싫다 그러면 됐지 왜 그 지경까지 너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 의미가 여기에 뉘앙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군기 문란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요 가해자 피해자 공이 같이 비난하는 겁니다. 피해자 너도 문제가 있어. 그 인식 반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담소 우리 상담 아미콜로 전화 오는 거 보면요. 통상적으로 아니 그 국민 TV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후배 여 PD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녁 시간 되면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 선배 갑시다 그러고 가지 싫은데 뭐 이렇게 자기 할 일이요. 있으면은 아니 뭐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타고 이렇게 가요. 맛있는 거 사줄게. 막 먹고는 차 한잔 할까? 차 한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으쓱한 대로 데려가는 거야. 차를 몰고 그러고는 허벅지를 막 만지기 시작하면서 막 추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국민 TV를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아니, 직장에서 그렇지. 그런 일이 흔하게 네. 밥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네. 네.
그랬더니 비난이 쏟아집니다.
왜 따라가?
왜 그 차를 타냐고. 어? 네가 왜 그 차를 타? 너 평소에 생글생글 잘 웃고 다니더니 그렇게 눈웃음을 쳐가지고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니까는 그 남자가 너한테 흑심을 품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화장 짙게 하고 다니더니 내 이 사단 날 줄 알았다.
소장이 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들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아니라 그런 야. 비난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여군에게.
네.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는 뭐 더 가관입니다.
예.
야, 너 유부남인데 걔가 너 지금 가정 파탄을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애도 있는데 아낄 창창한 장교의 길을 네가 처맞고는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는 거냐고 당장 소치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막 퍼부는 거예요. 당신은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의사가 따라서, 없으면 이거는 무혐의입니다.
근데 어떤 그 부하가 지휘관을 처벌해달라고 그럴 만한 더군다나 군대 조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네. 이 회의에서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가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2월 13일까지 지휘관 회의 논의 사안을 중심으로 성 관련 사고 예방 간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네.
아니 도대체 지휘관이 성 관련 지식도 없는데 성 관련 사고 예방 간부 교육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휘관 주재하에서 여군 고충 상담관을 동원하든지 뭐 아무튼 지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군 하사에 대한 1대1 면담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는 겁니다.
아니, 1대1 면담 그러니까 전원을
예, 하사 전원을
하사 전원을
예.
야, 이거 조금 문제 심각해지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시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어요. 그래 13일까지 다 완료를 해라. 아,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네.
아니 도대체 지휘관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면담을 하며 그리고 하사만 피해자가 있을까요? 중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뭐 대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예,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여가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가 싫으면 여가부하고라도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출하겠다.
예.
전부 조사해버려 이런 식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여군들은 입을 더 다물어버립니다. 무서워서 말하겠어요?
그렇죠.
1군사령관은 버젓이 막 여군들 비난하고 있고
네.
그 1군사령관 지역에서 얘기 안 하는 거면 입 딱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잘 지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네.
그 지휘관이 가해자면 어떡할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통상적으로 이게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 권력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상급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제가 여기 오는데 사단장 출신하고 한 명 통화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과거의 해묵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휘관하고 부하라는 그 상하 관계에서 말씀하신 권력 관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 권력 관계라는 건 뭐냐면 부하를 소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공적으로 지휘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걸 초월해서 인격을 소유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태껏 군에 만연돼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총장이 뭐 지시를 내려보내고 조사를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래도 이미 이 안 바뀐 문화 관성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적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문화는 그렇죠.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네. 지하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겉에 뭐 이렇게 나무 심고 화단 가까봤자 밑에는 안 바뀌는 거라고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군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여군의 90%가 성관련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90%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47.4%가 소용이 없어서 44.7%가 불이익 때문에 5.3%가 나쁜 평판 때문에라고 꼽았고 피해 여군의 95.7%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35.3%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을 했고 23.5%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게 5대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80%의 여군이 군사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85%의 여군은 군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와 헌병대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2%예요.
아, 요거는 여론조사 방송 규칙상 그러는데 여군 몇 명을 어떻게 조사한 건지
100명 정도 조사를 했어요. 아,
무작위로?
예, 무작위로 했고요. 예. 아, 이거 정말 심각하죠, 사실은. 네. 이 정도면은 군사법 시스템도 엉망이다라는 것을 네. 군이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건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들이 이제는 못 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군도 피해자 보호 원칙과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의 발언들이 선영군 네. 의원의 발언이나
일군
사령관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네.
또 피해자들은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거 얘기해봤자 나 장기 선발 안 되고.
그렇지. 예, 하사는 4년 근무를 하고 장기 선발이 됩니다.
네.
이거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기 선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음 진급, 중사 진급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이게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계급이 깡패고 결국은 자기가 그 무한 경쟁 시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상대 경쟁자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내가 꼬아도 아니 꼽고 더러워도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 이게 전우회라면요. 우리 군은 정말 뿌리부터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런 군대 장개석 군대 되기 십상이거든요.
아, 참 장개석 군대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결국은 국가 안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가 본질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잠수함 함대 사령부 창설했죠.
네.
거기 영상 화면 보시면 맨 오른쪽에 키 작은 외국 여군이 딱 서 있어요.
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해군 쪽에
네.
굉장히 고위 장성으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군은 공군이나 해군의 사성 장군, 삼성 장군을 우리 뭐 칠함대 나 이런 데 보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20%가 여군이고
네.
계급에 있어서의 자율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흔히 볼 수 있고요. 미군도 사실상 성범죄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많죠.
네. 네. 근데 미군은 감싸주기 안 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단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사관생도 임관식에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취임하자마자 4대학 척결하겠다. 4대학에 성범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네.
그 군성폭력 빠져있어.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아버지가 원래 좀 바람 많이 피웠잖아.
군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병역문화혁신위원회 활동하면서 사실 우리도 조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이 부분을 놓쳤어.
놓쳤어요. 네. 사실은
윤일병 사건에 너무 꽂혀가지고
네.
이 다른 인권 문제를 놓쳤어요.
네. 그 두 분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성인 남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군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식의 포커싱이 돼서 지금 말씀을 쫙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실제로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포도청이지. 표현을 하셨는데 여성 입장에서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인성적으로 굉장히 피폐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당한 여성들은 그게 평생 안 잊혀져요.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버스에서 당했던 성추행들 저도 당했었거든요.
예.
그게 20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굉장히 소름 끼치고 더럽게.
가세전 다 잊었을 거예요.
권인수 그 교수께서 그 수업 듣는 그 학생들 상대로 조사해 보면 여성들의 90% 이상의 트라우마는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고요.
네.
남성 트라우마의 90%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러한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다른 남성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군대에서 뭘 배우냐면 불합리성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당해도 내가 참는 법을 배운 그게 마치 남성이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것이 조직에 순응하고 사회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것처럼 교육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우리 공동체를 젖먹는 바퀴벌레와 같은
네.
이러한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남성들이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선진국들을 우리 잘 산다는 선진국들 가보십시오. 직장 내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왕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CEO가 봤을 때 조직에 능률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인지적 마인드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이건 조직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건정성과 기업의 능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웃시킵니다. 그건 자본의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도 못 따라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쉽지만은 다음 얘기를 또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아쉬운데 점이 가경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우리는 사건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군 내외의 의식구조 또 문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정말 이 사건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거대한 집단에서 있는 해묵은 어떤 권위주의 문화 또 이런 차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정면으로 지금 전쟁을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 네. 자체도 경악스럽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아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를 확인하는 안 됐구나. 것 같아서
예, 예 매우 참, 씁쓸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시간인 관계상 이렇게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안보 2부는 정욱식 평화낙터크 대표가 계속 진행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임태훈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주 열린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 쿠바, 브라질과 대규모 군사회담을 하고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또한 국제사회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대응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동방국가들과의 접촉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간의 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이 있은 후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공군 해군 합동 해상 목표물 타격 훈련을 시찰한 자리에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제일 비서는 미국과 더는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면서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성김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평양 방문을 북한이 먼저 미국에 제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김 대표는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측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ns were aware that I would be in the region, and I think they understood that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for substantive dialogue on the nuclear issue.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이 다섯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의 대가로 식량과 현금 지원 등을 요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란 원칙을 지켰기에 실제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뤄진 남북 간 접촉 사실은 물론 대화 내용까지 불과 수년 만에 모조리 공개한 것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는 대화를 거부해 북한의 반발과 연평도 폭격 같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원칙이 아닌 아집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 관련 사고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간부를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계급강 등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정직에 해당됩니다. 한 육군 고위 관계자는 도입 검토 중인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 해임에 그치지 않고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강제로 전역시키는 방안입니다. 또한 보안 대책으로는 육군본부에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징계 수위를 직접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슬람 국가 IS 테러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한 주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IS 문제를 굉장히 좀 그 알기 쉽고 또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짚어주신 김재명 선생님을 좀 다시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김재명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성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또 프레시안에 이제 그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또 국내에 전달하는 분쟁 전문 기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선생님 그 일주일 사이에 또 IS가 정말 그 막가파식의 만행을 보였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는 일본인 그 프리랜서 기자인 고토 겐지 씨를 참수를 했고요.
네.
또 어제는 그 이제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을 찍어서 그걸 또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끔찍한 만행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IS가 왜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만행을 저지르는지 그 노림수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충격과 어떻게 보면 저 슬픔에 빠뜨리고 있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요. 원래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네.
그 출발 지점은 반미 또 반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순위파의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네. 나름대로 어떤 그 독립적인 그 이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그 국가를 건설해보겠다. 뭐 얘기는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세력을 키워가면서 점령지를 넓혀가면서 점령지가 지금 한반도의 넓이보다 더 큰 넓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준국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치학의 그런 어떤 자태로 보면 이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을 세를 확보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호소력을 지닌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네.
지금 IS가 벌이는 여러 그 어떤 저 피 냄새 나는 그런 네. 행태를 보면 저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많은 그 지구촌의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어떤 지지나 공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네. 회의적인 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엇박자식으로 네. 나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수단과 방식이 갈수록 좀 그 끔찍한, 참 예. 그 표현하기조차 예. 민망할 정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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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이제 끔찍한 그 방식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타겟이 되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IS 격퇴 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좀 그랬고, 예. 요르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미국의 공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근데 이런 어떤 얘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결코 남의 문제인가. 예. 한국 역시 미국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동맹국이고, 뭐 과거에도 이제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김소연 씨가 참수당하는 그런 어떤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한국은 이 IS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한국이 미국과는 이제 혈맹 관계에 있다고 이제 뭐 흔히 네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고 네. 또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맹 관계고 네. 일본의 그 두 사람이 이 일주일 상관으로 이렇게 저 참수를 당한 걸 보면 네. 결국 한국인도 만일에 네. IS의 어떤 그 표적이 된다고 할 때는 네. 결코 자비나 관용을 바라기는 어려운 뭐 그런 모습으로 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IS가 국제적인 고립을 불사하고 그렇게 그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살육을 감행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네.
사실은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권도 굉장히 그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네.
이렇게 뭐 서양의 음악을 힙합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뭐 태형을 가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아주 그 저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일종의 공포 정치처럼
네.
그렇게 사람들을 저 다스렸는데요. IS가 꼭 탈레반의 판박이처럼
네.
가는 모습이 참 저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일체적으로 뭐, IS가 주로 이제 미국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노려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네.
결국 그 미국 주도의 어떤 공습 작전에 이제 균열을 내겠다.
예, 예.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 예.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직면하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예.
아,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테러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런 어떤 이제 주장이 있고,
예.
다른 한편은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다.
예.
이런 어떤 이제 이 양극단 사이의 어떤 이제 이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딜레마로부터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예.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일본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그 우파적인 그런 저 때로는 또 구우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달에 이집트에서
네.
그 연설을 하면서 그 이슬람 국가의 테러에 맞서서
네.
이 국제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우리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렇겠죠.
이런 발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발언을 사실 신중하지 못했고
네.
그 발언이 IS로 하여금 아,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네.
이런 그 이 저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한국이 이 중동에서 일단 우리는 저 중동 석유를 한 80% 이상 해마다 수입을
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중동 국가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고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중동에 가는데 이런 그 일본의 인질 두 사람이 참수당하는 비극을 피하려면
네.
한국 정부에서는
네.
최소한도 아베 신조 총리처럼 그렇게 네. 공개적인 어떤 그 무슨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IS로 하여금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는 그런 저 결과를 낳지 않도록 좀 저
네.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 IS 문제를 좀 잠시 좀 이제 짚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본 주제는 좀 그
예.
이란 핵 문제로 예. 좀 제가 선생님께 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그 국내 언론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외신 보도를 보면 이란 핵 문제가 뭐 IS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예.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예.
아, 그 문제이고 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21세기 그 유라시아 지정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이제 국제사회 주목을 받는 문제인데 네. 정작 우리는 별로 이 문제를 좀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 미국, 이란, 이스라엘 관계 네. 또, 네. 또 이것이 중동 분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먼저 선생님 그 IS 얘기가 방금 전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일각에서는 IS를 격퇴하기 위해서라도 이란과의 예. 협력, 관계 개선을 예. 추구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제안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먼저 그 이란과 IS 또 예. 이란이 IS 격퇴 작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뭐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이란의 그 국제정치적인 입장을 보면
네.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네.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그 걸출한 그 성직자를 우두머리로 해서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란에서 가지고 있던 미국의 석유유권을 다 잃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올해가 이제 2015년이니까 36년이죠.
네.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그야말로 네. 저 국제사회의 어떤 그 왕따 당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네.
그런데 지금 IS 그 이슬람 국가와의 그 미국이 벌이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이란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런
네.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그 IS 군대와
네.
전투를 직접 이란군이 이란 네. 특수부대가 벌이는 그리고 네. 또 공습을 또 실제로 하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그 공군기가 F-4 팬텀기 전폭기가 실제로 이슬람 국가 IS 군대를 폭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외형상으로 보면 미국이 벌이는 IS와의 전쟁에서 이란이 동맹군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얼핏 보면 이란과 미국이 이 IS 격퇴를 놓고서 서로 손을 잡았다라고
네네.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양쪽에 미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란과 우리 미국과는 그 국교관계가 없고 국제관계가 없고 따라서 어떤 공식적으로 협력관계는 아니다라고
네네.
선을 딱 긋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란은 이란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IS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이란과의 자국의 이익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시아파가 중심인 예. 국가고 또 이라크도 사실상 사담 후세인 정권 무너진다면
그렇죠.
시아파가 정권을 네네. 잡고 있죠.
네.
그 시아파 정권을 위협하는 IS.
네.
그 잣대로 보면 IS는 이란에게도 저 동맹국이 될 수 없는
네.
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네. 저 적대 네. 세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라크의 시아파를 위한 대리전으로
네.
이란이 참여했을 뿐이지 미국과의 어떤 공조 그것은 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조가 있다 한들 그건 아주 느슨한 정도이지
네.
IS 격퇴라는 그 하나의 공통 목표를 위해서 각각 자기 입장에서
네.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참 흥미로운 것 대목 중에 하나가 이란 이라크가 1980년대에 8년 동안 전쟁을
예, 예.
벌였었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란이 적어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예.
예, 이런 어떤 그 이제 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8년 전쟁,
예.
이라크의 8년 전쟁에 있었고 그 전쟁에 당사했던 사담 후세인은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너는 핵무기 갖고 있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혐의를 가지고 결국 제거를 했고,
예.
그 전쟁 이후에, 이란과 이라크가 굉장히 좀 그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예,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선생님, 그, 먼저 우리가 이란 핵 문제,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뭐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게 이란 핵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네.
국가 안보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2001년도에 9.11 테러 뒤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그렇죠.
또 2003년도에 예. 이라크를 쳐들어가고
네.
하면서 이란의 국경에 동서 양쪽에
네.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죠.
네네.
그러니까 동쪽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친미 정권 들어섰고
네네.
서쪽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또 친미 정권 들어서 있고
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미 국가들이 포위됐다.
네네.
그것을 돌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다. 네. 이런 판단을 당연히 내리게 되겠고요.
네.
제가 이란에 취재를 가서 그 현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의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
네.
또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보면 파키스탄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파키스탄은 이제 친미 국가로 네. 되니까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반미 자존심을 지닌
네.
유일한 그 핵무장 국가로서 이란을 네. 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거리의 사람들은 그냥 공공연히 합니다.
네.
근데 이란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어. 우리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석유라는 건 어차피 땅 속에 유한하게 묻혀있는
그렇죠. 예.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니까 그 대체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이지
네.
핵무기는 아니야.
네.
이건 이제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고 누구나 다 아는 하여튼 임금님이 빨가벗었다고 그러면
네. 네.
그걸 다 알지만 빨가벗었다는 말을 못하는 것처럼
네.
이란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인데
네.
그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 그러고
네.
거리의 정서는 우리 핵무기 못 가질 게 뭐야.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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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좀 엇박자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지금의 네. 안보 위기를 돌파하는
네.
저 유효한 수단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튼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목적, 즉
네.
전력 생산과 의료용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장을 다녀오신 분의 이 목소리에게 중요한 게 이란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김재문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그 미국은 악의 측으로
예.
자기들을 뭐 지목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주변의 친미 국가들을 호시탐탐 노르고 있고 그리고 뭐 똥무등계가 겨무등계 나무랜다고 중동의 유일한 핵보유국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 핵무기를 갖는 게 뭐가 문제냐?
예.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정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예.
서방 세계는 좀 어떤
예.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지 좀
예. 결국은 저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챙겨주는 그것이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 파워, 유대인들의 그 어떤 목소리가 결국은 미국의 워싱턴의 정치권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현재 중동에서 어느 나라일까를 따져보면
네.
유일한 위협 국가로서 이란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존재론적인 예.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란은 사실은 군사 강국이죠. 우리가
예.
저 소식을 들었다시피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 30주년 기념식에 맞춰 가지고
네.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네.
그리고 저 사정거리 한 2,000km 되는 그 샤브 3 미사일도 개발하고
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네.
만일 그 개발한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만 저 장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네.
이란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저 느끼는 위협인데요.
네.
그건 사실 국제정치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란의 정치가들이 미치광이가 아닌다면 또라이가 아닌다면은
네, 네.
어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겠나. 한 발 쏘면 이란이 당할 그 보복의 뭐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그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핵무기를 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유엔에서 거듭 한 네 번 그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렇죠.
이제 그것의 뒤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김이
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제사회가 따라가는
네.
따라서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경제 제재하면 결국은 저 원유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네.
결국 저 인플레도 많고 실업률도
네.
높고
네.
여러 가지가 어렵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란 사람들의 그 유대인을 향한 어떤 눈길은 매우 원망하고 또 아주 저 날카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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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어떤 미국의 이중잣대,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에
예,
지적되지
예,
않습니까?
예, 좋은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60년대부터 이제
핵무기 개발을 추진을 했고, 뭐 케네디 행정부도 알고 있었고, 촌슨 행정부도 알고 있었고, 결국 닉슨 행정부가 이란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무기라는 방조하는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NCND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서 이제 그걸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미국이 이란의 어떤 그 핵 개발은 뭐 기를 쓰고 지금 막 막으려고 하는 뭐 이렇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결국 미국의 이런 이중잣대가 이란 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거리의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이란의 싱크탱크 그 저 국제안보연구소 같은 그런 그 연구소 사람들도 왜 미국이 이란의 핵무장을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란과 미국은 엄청난 거리가 있죠. 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결국은 이란이 지적하는 바는 미국의 이란 압박은 이스라엘 때문이야. 그럼 이스라엘이 그러면 핵무기를 없는 그런 평화로운 어떤 국가인가? 평화지향적인 국가인가?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잣대, 이란만 압박하고 악의 축으로 이스라엘은 도대체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나 어떤 언론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핵사찰 받았다 또는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기사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어디 의회 정치 어떤 정치인이 또는 미국의 어떤 신문사 칼럼니스트가 이스라엘도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핵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기사화 안 되는 거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힘이 워낙 강하고 미국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을 다 주무르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우린 피해자야. 미국의 이중잣대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핵 문제, 핵 개발을 당장 만들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뭐 아시다시피 200개 또는 300개 정도 핵무기 가지고 있다 그러죠. 쟤네들 저렇게 200개, 300개 가지고 있지만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기만 하고 돈 만들고 유지비용 그리고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욕만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기술만 축적하겠다.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일본 모델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뭐 아시다시피 핵처리 공장도 가지고, 처리 공장도 가지고 상당히 그 플루토늄 축중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핵무기 만드는 기술물을 왜 축적하고 있지? 북한처럼 밀어붙이기로 하거나 또는 뭐 저 리비아처럼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 2001년도에 저 2011년도에 아람의 밤 때 죽기 전에 뭐 핵 개발을 하려다가 다 이걸 나 우리 뭐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2003년도에
항복선언을 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바보지는 또 안 하겠다. 결국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 되고 또 핵이라는 걸 갖는 것은 일종의 국가 주권에 해당한 거니까 이러쿵저러쿵 남들이 저 간섭할 필요는 권한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도 안 했죠. 그래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도 안 받고 우리는 NPT도 가입이란 말씀이죠. NPT도 가입돼 있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저 성실하게 받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저 불만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첨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핵이라고 하는 게 그 의도도 굉장히 좀 이중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술 자체가 이중능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무기를 아예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국제정치용으로 이제 브레이크스루 케이퍼블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돌파 능력.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겠다. 뭐 이런 거고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라늄 농축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농축. 그러니까 대출 한 33%에서 5% 정도로 이렇게 농축을 한 것은 원전의 핵 연료로 사용이 되고 이걸 갖다 90% 이상으로 농축을 해버리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중농도 기술인데 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프로그램을 이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이란 핵협상의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 이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저 유엔의 안보리 상임위석 다섯 개국,
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 다섯 개 나라하고 독일.
독일.
그래서 흔히 이제 다섯 개 안보리 국가를 P5라고 그러죠. 거기다 예. 플러스 원. 그게 예. 이제 독일. 그 독일과 그 여섯 개 나라가 이란과 핵 문제에 관련한 협상을 하면서
네.
내년도 그러니까 딱 6개월 뒤에
네.
그 저 이란의 핵 문제를 타결하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 6월 30일이 최종 시한이고,
예예 그렇죠.
3월 31일까지가
예. 중간 이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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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종의 중간 합의 예, 시한.
예, 예. 이렇게 그래서 되어 이제 있죠. 그때 합의한 바로는 중간에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로는 우라늄 농축을 5% 이상 하는 거는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원심 분리기 이런 것도 새로 설치 기존에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하지
네.
말자.
네.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순도 20% 이상
네.
아까 말씀대로 고농축 우라늄이 되려면 한 90% 네. 갑니다만 그렇게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네.
이란과 그 여섯 개 국가 간의 합의를 보면서
네.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
그렇죠.
뭐 이런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협상을 보면서 가장 배가 아팠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예, 예.
여차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겠다라는 큰 소리를 해가면서
네.
이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사회가 이란을 계속 옥죄고 압박하고
네.
그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네.
국제사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이란과 협상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내년 올해 여름입니다만 국제사회하고 이란하고 아주 극적인 행 타결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우리는 네네. 아직 뭐 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저 깨기 위해서 회방 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네. 일으키지 않겠나
네네.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 걱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중동 석유가 네네. 물가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한국 경제에도 또 안 좋고
직격탄을 그렇죠. 맞을 그렇죠. 수 있고 이게 결코 예. 남의 문제가 예. 아니라는 게 이런 대목에서도 예. 그렇죠. 확인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그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탄야후, 그러니까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제 3월 초에 워싱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
그 초청 주체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공화당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상이 미국 의회에 가서 좀 연설을 하겠다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오면은 난 만나지 않겠다.
예, 예,
이렇게
예,
지금 해서 예. 굉장히 좀 그러니까 외국의 국가 수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 주체가 하나의 정당이고 예. 그 방문한 외국 정상을 그 해당 국가의 정상이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굉장히 지금 오바마와 네타냐후 사이에 이제 또 공화당
예.
이 3자 사이에 그 미묘한 어떤 예, 3자 관계가 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선생님께서 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네타냐후와 오바마의 갈등은
예.
오바마 뭐 당선 직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타냐후와 오바마의 갈등을 좀 어떤 각도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1기간이 지금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2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초반에 그 노벨평화상을 받았죠.
그렇죠. 2009년도에.
예. 예,
예. 예 임기
그러니까,
첫해.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뭔가 했던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떠올리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인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국제정치 관련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건 미리 백지수표를 먼저 받은 거다.
선불로 받은 거죠.
예, 선불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과제 하나는 이란 핵협상도 이거 잘 네. 마무리돼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그렇죠.
평화를 가져오는 그 중동 평화회담을 잘 저 성사시키는 그것이 이제 오바마한테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확장하는 거 이런 거 다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하지 마라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굉장히 일기 때 좀 압박하다가
네.
오바마 대통령이 좀 정신을 좀 차렸죠. 내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은 미국의 유대인들 표와 돈이
네.
다음 재선 것 때 다시 그렇죠. 나한테 올 수
네.
있을까?
네.
이런 그 사실은 슬슬 걱정이 들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후에 네타냐후하고 굉장히 얼음장처럼 차던 관계가 조금 완화가 됐다가
네.
지금 다시 2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사이가 안 좋죠.
네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미리 받은 그 값을 좀 하고
네.
퇴임을 하려면
네.
이스라엘을 좀 압박해서
네.
이스라엘로부터 양보를 많이 받아내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는 어떤 저 디딤돌을 만들어
네네.
놓고
네.
또 이란의 핵 문제도 좀 잘 타결하고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네.
그러면서 핵 문제 위기도 좀 벗어나고
네.
뭐 원론적으로는 뭐 핵이라는 건 저 폐기가 되는 게 전면적으로 폐기가 돼야 되는데 뭐 이란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네.
가지고 있고
그럼요. 네.
뭐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가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네.
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아시는 게 있지만 올해 저 5월 달에 뉴욕에서 그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그렇죠.
그 중간 평가
네. 네.
회의가 있죠.
네.
그러 거기서도 분명히 이란 핵 문제가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이스라엘 핵 문제도 한번 거기서 공식 선상에서
네.
토론을 돼서 그 나름대로 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핵이 우리 인류 평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인식을 하고 이스라엘 핵 문제 왜 여태까지 연루였어? 걔네들은 왜 사찰도 안 받았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NPT 그 검토 회의가 열립니다만 그러니까 NPT가 지금 출범한 지가 1970년이었으니까 네. 45년이
그렇죠.
됐고 그리고 1995년도에 무기한 네. 연장이 됐었죠.
네.
그때 무기한으로 연장이 될 때 이스라엘 핵 문제를 포함한 중동 비핵시대 문제를 다루겠다. 이게 네.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한 네. 합의 사항이었습니다만
네. 네. 네.
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내 생각이 달라진다고
네.
무기한 연장 딱 되니까 미국이 네. 입 싹 닦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NPT 회의장에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핵, 이란핵 주로 요걸 다루고 NGO들은 미국핵, 이란핵 요 문제를 이스라엘핵
예,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는 이런 어떤 양상들도 보여주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예. 이게 좀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입니다만 미국 의회 공화당은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예.
이게 보통 이제 이게 발목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유대인들의 어떤 미국 정계에서의 로비 능력
예.
이런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지금 미국 안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발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이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고
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저 원조를 많이 받죠. 해마다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그냥 거저 받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사실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그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의 국가 이익이 이스라엘
네.
국가이익하고 과연 합치하는 거야? 미국의 대외정책이 과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이익을 주지 오히려 미국에게는 불리한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9.11 테러가 당했을 때 9.11 테러가 왜 당한 거야? 오사마 빈 라딘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의 어떤 무슬림 형제들을 괴롭히는
네.
그 이스라엘을 미국이 또 도와주고
비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이 결국은 미국에게는 반미 정서, 반미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것의 그 뿌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지식인들도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미국의 국가 대외 정책을 유대인들이 주물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그 얘기도 하고 또 케네스 왈츠 같은 그 국제정 이름난 국제정책자죠. 이런
네.
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중동 평화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안에서도 분위기가 네. 여태까지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휘둘려 왔어. 네. 그러니까 9.11 테러 같은 거 당한 거야. 이런 어떤 반성적인 목소리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맹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의 반미 감정은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예, 그런 어떤 그 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 이란 핵 문제를 보면은 이걸 북핵과 비교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가령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는 올인하고 있으면서 예, 사실상 올인하고 있죠. 네, 호메니한테 하메니한테 편지도 보내고 예, 굉장히 지금 대통령부터 이제 국무부 거의 뭐 전체 인원이 다 달라붙어 지금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 인내니로 사실상 예, 예, 이제 예, 협상을 포기하고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식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을 해서 뭔가 양보를 얻어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도발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20년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종식되지 않는 한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그 이제 북한식 패턴이라는 표현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는데요. 예. 요 북한식 패턴이란 말을 네타냐후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봐라. 미국 너희들이 북한을 상대해 봤는데 결국 속지 않았느냐. 예. 이란도 북한식 패턴을 답습하려고 하니까 이란하고 협상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 미국의 이란과 협상 타결을 좀 이제 회방을 놓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예.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란을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사실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전혀 다른 상황이죠.
네네.
이란을 흔히 뭐 독재국가 또는 뭐 종교 독재국가 뭐 이렇게 그 미국의 이 정치학자들 중에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틀을 이 여러 가지 이제 저 잣대를 대면서 이란은 그 헌법상 최고 종교 지도자 시아파 최고 종교 지금 이제 아야톨라 하메니입니다만 그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란에 가서 이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그거는 저도 북한을 잠깐 뭐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사람들하고 어떤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쿠바에 가면 카스트로를 싫어하건 미워하건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가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왜 비민주 국가냐. 오히려 이스라엘이 비민주 국가 아니야. 그건 사실은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국민 4명 중에 한 명이 아랍계인데요. 팔레스타인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완전 세컨드 클래스, 2등 시민으로 여러 가지 억압과 차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냐 할 때는 국내 정치 제도만 보면 뭐 선거를 통해서 이 나름대로 크네세트라고 하죠. 의회를 구성하고 뭐 얼핏 보면 민주국가이지만 뭐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한다고 민주국가라면 뭐 지구상에 비민주국가는 사실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비민주성은 이 국내적으로는 아랍인들을 차별하고 또 국외적으로는 침략적인 행위를 여러 번 했었죠. 뭐 작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서 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만 레바논도 걸핏하면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스라엘 보는 행태는 결코 민주국가가 아닌데 이란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유롭게 선거도 하고 또 특별히 무슨 대외적인 어떤 침공을 하는 그런 어떤 깡패적인 모습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란의 어떤 그 국제 정치적인 위상은 미국과의 어떤 그 대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란 하면 이상한 무슨 탈레반 국가처럼 잘못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가보면.
아, 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저 대장금 그 저
한류
한류협회. 그래서 지난번에 저 송일국 씨가 네. 그 이란에 한번 갔다가 오빠 소리 듣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저 즐겁게 지냈다 그래요. 네네. 그 주몽이라는 그 네네네. 우리 이란 사람들이 그 자동차도 프라이드라는 그 네네. 우리 저 기아 자동차 네네. 지금 이제 다른 버전으로 네. 합니다만 옛날 프라이드 버전에 그거를 이란 사람들이 자동차 이란 자동차 세대 중에 한 대가 프라이드예요.
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엄청나게 예. 많고 또 이란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 LG나 삼성 전자 제품을 한 7, 80% 사고 그렇게 이란 사람들이 네,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가 그 MB 정권 때죠 이명박 정권 때 그렇죠.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을 네. 했죠.
그랬었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란의 그 서울에 있는 멜라니트 은행도 폐쇄를 시키고. 네. 그때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네. 한국의 중동 정책이 뿌리를 거슬러 가면 결국 그 미국의 중동 정책을 주무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네. 유대인들의 그 입김에. 네. MB도 같이 그냥 딸려가서 그 장단을 맞추는 네네. 그런 모습이 과연 한국의 국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해마다 한 50억 달러치 들여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가 들여오는 석유의 한 10%가 이란산이었는데요. 네. 미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아주 강화하면서 네. MB가 저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또 동참을 하면서 지금 석유 수입량이 이란으로부터 한 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란 사람들은 한국이 국가 이익을 좀 챙기려면 너네 이럴 때 네. 이란에 좀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유전 탐사권도 가질 네.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한국 자원 내교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
이란에서요.
그래서 지금 네.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네. 미국의 이란 압박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
중국 왕서방들이 네. 네. 한국이나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란에서 네, 네, 네. 이란의 유전 개발권, 탐사권 이런 걸 마구마구 지금 들여오고 있어요. 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이익이란 그 잣대로 보면 이란과 한국은 더 좀 가까워져야 이 상황에서 네.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 좀 주춤할 때 네. 한국을 좀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네. 저 방식으로 외교한다. 이런 어떤 주체성 있는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란 핵협상의 어떤 이제 앞으로 그 추이 과정을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 아, 만약에 협상 타결이 안 돼서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경제도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이란 제재법의 아주 핵심적인 조항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이란과 예. 아, 금융 거래 시 그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예. 예, 그런 어떤 조항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의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 야기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벌써 이미 잊었습니다만은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제2차 석유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1980년에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 뒷걸음질 쳤죠.
네네네.
결국은 이란의 어떤 그 정치적 안정이 유가와도 매우 관련이 있고 중동 유가 전체에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고
네.
이란이 세계 4위의 석유 매장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안정하는 것이 이란의 평화가 오는 것이 한반도에도 네. 도움이 된다.
네네.
그래서 이란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미국의 잘못된 경제 제재 압박과 네. 그 뒤에 숨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음모적인 모습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한국이 이미 뭐 경제력과 군사력은 뭐 세계 10위권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 덩치는 굉장히 커 있는데 예, 뭐랄까 하드웨어는 굉장히 예, 이제 성능이 예. 좋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예, 예.
예,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예, 이 두뇌 예, 예. 이런 것이 여전히 그 예. 미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란 문제에 대한 예.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를 볼 때도 예, 예. 이제 거듭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끝으로 예. 이란 핵 문제가 만약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 예. 지금 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중동이나 앞으로 어떤 이제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핵협상이 만약 실패하면은 네. 이스라엘이 일단 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그 공습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거리상으로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가 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이라크가 또 놓여 그렇죠. 있고 네. 남의 나라 영토를 또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아 어쨌거나 뭐 한다면 한다 하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그 막가파시 그 저 네, 네, 네.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국제 정치에 세계 정세에 미칠 불안정한 요인이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란의 핵 문제를 둘러싼 것에 저 관심을 가지실 때는
네.
일단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것을 한번 좀 저 네. 짚어봐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핵 문제만 가지고 될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네.
여러 또 다른 뿌리 깊은 어떤 그 유대인과 아랍 저 이슬람 민중들 사이의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이제 숨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란의 핵 문제는 사실은 이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결정한 문제고
네.
그들이 어떤 침략적인 저 목적을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 네네. 일단 존중을 해준다면
네.
물론 핵은 기본적으로 저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네네. 이란이 핵 문제를 가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란 문제를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네네.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희 진짜 안보에서 그 지난주에 IS 문제에 이어서 오늘 이란 문제, 이란 핵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 우리가 좀 우리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나라 밖의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문제 찾을 때 또 우리 또 문제를 푸는 데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한번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